당신 집의 만찬에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자기 집의 만찬에 다시 초대함으로써 당신에게서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갚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우주가 당신에게 대신 갚아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너무 좋죠.
예, 네. 10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생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선생님,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만찬에 초대하지 말라는 얘기, 그 부분이 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아, 그랬어요? 우리가 예. 누구를 초대하면 예. 또 언제나 이제 갚죠, 되갚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평이한 주고받음이고 네. 그 대신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라.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면 갚을 길이 없으니 그 대신 그들이 갚는 대신에 우주가 대신 갚아줄 거다. 적선을 해라. 그런 뜻이겠죠.
네. 날씨는 좋지만 그래도 바깥 날씨는 조금 쌀쌀한 느낌이
쌀쌀해요.
없지 않아
네네,
있죠.
쌀쌀해요.
예, 고전읽기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고전읽기는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두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 선물 소개해 주세요.
이어서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명한 가을 만끽하고 계시죠? 10월 셋째 주 고전 읽기 문을 열겠습니다. 윤도연입니다.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젊은 희구 씨, 그리고 아직 장가도 못 간 운철 씨, 그리고 열렬 우리 그 방청객 정재엽 씨 모두 다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0월에 만나는 젊음의 고전, 지난주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고독, 사랑, 성장을 느껴봤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책은 마크 트웨인의 하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했으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TV나 책에서 많이 만나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선 가장 좋았던 게 그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모습 있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선생님 어렸을 땐 어떠셨나요?
제일 그 부러웠던 게 네. 얘네들이 이제 커다란 나무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막 그 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 아, 네. 나도 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나무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맴매해요.
나무 위에다가 그 네. 집을 지으려면 또.
그 나무 부러져요. 안 돼요.
뭐 거기 가면 좀 부러진다는 말이니 몰라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작부터 톰 소여 뭐 허클 얘기하니까는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 어렸을 때 나도 톰 소여 허클베리 핀 저리 가라였다. 나 말썽쟁이였다. 장난꾸러기였다 하시는 분 오늘 문자 참여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생방송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함께 공유해 볼까요? 문자 참여는 샵 1045, 우물정의 1045,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반디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어서 오늘의 퀴즈, 고품격 퀴즈 나갑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허크와 흑인 노예 짐이 뗏목을 타고 이 강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겪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즉,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1번 미주리강, 2번 미시시피강.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세 분께는 현대문학에서 나온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크가 놀던 그 강이 어떤 강일까요? 1번 미주리강, 2번 미시시피강이에요. 근데 이 강은 힌트 드릴게요. 이게 힌트가 되려나? 인디아노로 유명한 강이래요. 어렵나?
더 힌트가 더
어렵지. 어머, 나는 일부러 찾아가지고 온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릴까요? 나일강, 아마존강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긴 강이래요.
한강.
대근철 씨.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3번.
3번. 자,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또 있죠? 왕자와 거지.
그렇죠.
이 작품을 쓴 작가가 바로 미국의 마크 트웨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동화 작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현대 문학의 효시로 불리는 아주 대단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마크 트웨인은 영국 문학, 미국 문학 이거를 구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해요.
네.
1835년에 태어났죠. 19세기 초중반에 태어났고 미주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아주 오랫동안 이 미시시피 강을 자기의 놀이터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하클베리나 톰 소여나가 다.
선생님 말씀 하나에 땀이 훅 났어요.
왜요? 왜?
아, 그럴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계속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본명은 마크 트웨인은 아닙니다. 이건 필명이고 네. 원래 이름은 샤무엘 레이먼 클레멘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셰익스피어라고도 불리우고 네. 미국 문학의 링컨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 헤밍웨이가
네.
사실은 미국의 모든 현대 문학은 마크 트웨인이 쓴 하클베리 핀의 모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작가이고 그리고 네.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놀이지만.
그랬어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 말썽쟁이였을 것 같아요.
이 자서전에 보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클베리와 이 톰 소여는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 한 술 더 뜨서 이제 이 인생 자체가 이분은 뭐 파란만장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소설이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읽다가 보면은 책에서 봤던 풍경, 사건, 내 옆에 있던 인물 뭐 다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의 한 페이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운철 씨 낭독 부탁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진실하고 애정어린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협력자이자 조언자이기도 했던 다니엘 아저씨였다. 다니엘 아저씨는 중년의 노예로 흑인 막사에서 최고 두뇌의 소유자였고 넓디 넓은 마음과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단순하고 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저씨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내 시중을 아주 잘 들어주었다. 아저씨를 보지 못하게 된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아저씨의 이름을 다니엘과 짐이라는 이름으로 내 작품 속에 등장시켜 한니발로 급류를 따라 미시시피 강으로 심지어는 풍선을 타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까지 늘 끌고 다녔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타고난 인내와 친근함과 충성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했다. 아저씨가 속한 인종에 강하게 끌렸고 또 그들의 몇몇 훌륭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농장에서였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60년 이상의 시험 기간을 거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피부는 내게는 언제나 환영의 대상이다. 학교를 다닐 때는 노예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제도라는 점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누구에게서도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역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성직자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인정한 신성한 제도라 가르쳤고 의심이 들어 확신하고 싶다면 성경을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다. 노예들은 노예 제도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명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한니발 에살은 그릇된 대우를 받는 노예를 본 적이 거의 없었고 농장에서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소년기에 이 문제를 건드리는 자그마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내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긴 세월이 지나 서서히 기억력이 감퇴되어가는 이 시기까지 기억 속에 분명하고 예리하게 생생하고 또 그림자 하나 없이 남아있을 턱이 없다. 한니발에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작은 노예 소년을 고용했다. 노예 소년은 메릴랜드의 동해안에서 왔는데 가족과 친구와 생이별을 하고 미국 대륙의 반만큼이나 먼 곳으로 팔려왔다. 그는 명랑한 성격에 순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아이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노래하고 휘파람 불고 웃고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는 등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시끄러웠다.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성질이 나서 씩씩거리며 엄마에게 가서 샌디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그 아이 입을 좀 막아주면 어떻겠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입술을 바르르 떠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쌍한 것.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편안하단다. 하지만 샌디가 잠잠히 있으면 생각에 잠겨 있을까봐 두렵고 참을 수가 없단다. 샌디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거야.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못하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엄마 말을 이해할 거다. 친구 하나 없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이야.
짧은 단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전곡을 찌른 말씀이었다. 그 이후로는 샌디가 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괴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타고난 재능을 갖고 계셨다. 어머니는 90세 무렵까지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 특히 비열함이나 부정이 눈에 띄면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 어머니 또한 내 책에 몇 번 등장한다. 톰 소요의 모험에서 폴리 이모로 등장했다. 나는 사투리를 쓰는 모습으로 어머니를 작품 속에 그렸는데 다른 모습을 생각해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샌디도 한번 작품에서 써먹은 적이 있다. 톰 소요의 모험에서였다. 샌디의 모습을 적당히 각색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책에서 샌디를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마크 트웨인이 엄마를 닮았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예. 예. 이제 마크 트웨인이 갖고 있던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이라고 네. 하는 거는 어디서 빌려온 생각과 사상이 아니고
네.
이렇게 자라면서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네. 표정 속에서 이미 아주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네. 잘 받았네요. 네. 네. 일상적인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는 엄마가 이 마크 트웨인이 작가가 될 때 그런 걸 다 이렇게 이어받은 것 같고요. 아주 뭐 비열한 부정이 눈에 띄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네. 엄마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시에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마크 트웨인은 좀 생각이, 네.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런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사귐이 이루어진 거죠. 같은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라 이건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고 생활하고 이제 이런 대화하고 이런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야 모험이나 허클베리 모험 속에는 늘 이 흑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클베리 모험에도 짐이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네. 이제 모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 네.
자기의 친구지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허클베리 핀이 미국에서 금서였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랬죠. 이거는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이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이
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이고 청교도적인 거에 대해서 이 윤리관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어린이의 말투와 행동 속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랬죠.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청교도, 여기 자서전에도 우리 잠깐 나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 노예 제도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신성한 제도라는 거냐 이런 거에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마크 트웨인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남지 못해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도 미국 전체가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 가치관을 계속 도전해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기본적인 게 이 속에 장난꾸러기고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악동으로서의 어떤 소년 그리고 그 쓰고 있는 말이 이제 전혀 점잖지가 않은 것이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서의 이제 조건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도 흑인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시각이 이렇게 곳곳에서 읽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직접 읽어볼게요. 허크와 짐이 뗏목을 타고 가다가 안개와 급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허크가 물에 빠져요. 근데 허크가 구사일생으로 나와서 뗏목을 발견했는데 그 짐이 허크를 기다리면서 잃어버려서 막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이 허크가 장난기가 발동하게 돼서 아주 능청을 떨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짐은 진짜 그동안에 겪은 일이 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뗏목 위에 올라섰을 때만 해도 하늘엔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맑아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전부 잘 해석한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러면 여기 이것들은 뭘 나타내는 거야?
바로 뗏목 위에 나뭇잎과 쓰레기 그리고 부러진 노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이제는 그 물건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짐은 그 쓰레기를 바라보았다가 나를 바라보았다가 또다시 쓰레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꿈 이야기를 머릿속에 단단히 붙들어 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곧바로 그걸 떨쳐버리고 사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상황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나자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고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고? 내가 말해주고 말고 내가 애써 노를 젓느라고 그리고 너를 찾느라고 힘이 들어 잠이 들었을 때만 해도 내 가슴은 아주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건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더 이상 내가 그리고 이 뗏목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네가 돌아와 있고 그것도 안 다치고 멀쩡하니 어찌나 감사한지 눈물이 다 날 정도였고 여차하면은 무릎 꿇고 너의 발에다가 입이라도 맞추고도 남을 마음이었지. 근데 네가 기껏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 이 짐 영감을 놀려먹을까 하는 궁리였다 이거지. 여기 위에 있는 건 쓰레기야. 뭐가 쓰레기인가 하니 자기 친구의 머리에다가 흙을 끼얹어서 친구를 창피하게 만드는 놈들이 쓰레기란 말이야. 그러더니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움막 쪽으로 걸어가서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방금 한 말을 빼고는 한마디도 더 안 하고 그러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어찌나 민망한 마음이던지 그를 도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의 발에다가 입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15분쯤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으러 가서 깜둥이에게 몸을 낮추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했고 나중에도 그렇게 한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결코 말이다. 내가 그에게 한 짓은 무척이나 야비한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당시에 깜둥이한테 뭐 무릎을 굽혔다, 머리를 숙였다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발에 예. 입을 맞추기라도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얘기는 안 되죠. 그런데 허크는 남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글로 옮겨봤고요. 이렇게 뗏목을 타고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백인 소년과 흑인 노예 이런 그 모험 이야기를 담은 건데 로드무비의 한 장면 같죠? 근데 마크 트웨인도 뗏목 타 봤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마크 트웨인은 사실은 아주 그 치안 판사의 사남 3녀 중에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타투성이 괜찮았는데
그러네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아.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교육을 아무것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17살에 그 이제 시를 꽁뜨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문인으로의 생활을 하지만
네.
사실 20살 때쯤에 미시시피 강을 오가는 증기선의 수로 안내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거를 알게 돼요. 내가 펜을 잡으면 내 펜을 든 손이 강물처럼 흔들어 간다. 그리고 그 수로를 따라 펜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이 수로 위에는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하늘도 닮고 꽃도 닮고 모든 것을 제 몸에 비치는 것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네.
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뗏목을 타봤다. 확실하다. 예.
타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전문가. 갖고 놀았을 것 같아요. 예.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이 마크 트웨인 문학에 그대로 실려지게 된 건데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 뭐 이런 정도로 허크나 톰처럼 아주 말썽도 많이 피워봤고 사고도 많이 쳐봤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 치고 있다. 어? 이런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들어오네.
선생님?
아, 그 재밌겠네. 이게 예, 재밌는 게 많이 있네요.
네.
아, 그 사실은 이제 나무집 위에 올라가는 거 얘기했는데 친구들과 나무집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예.
다리를 삔 분도 있고요. 3478님.
네. 그리고.
그다음에 2040님 진짜 웃기시네. 이 친구들하고 무인도를 찾아간다고 했다가 길 잃어버려서 큰일 날 뻔했답니다.
이러다가 집이 잃게 되기도 해요.
우리 희구 씨도 뭐.
예.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5737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나무는 낮에 맛있는 산소를 내뿜는다는 말씀을 듣고서요. 나무를 꼭 껴안고 부비댔다가 온몸을 쏘였던 45년 전의 일이 생각나요. 그 쏘인 게 뭐냐면 쐐기벌레였대요.
쐐기 그거 되게 무서운 건데.
굉장히 아픈데요.
그거 혼났다고 그러시잖아요. 산소를 내뿜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반디 이지영님 친구들이랑 소화기를 가지고 놀다 어머 세상에 핀이
이거.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흰 거품이 남의 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손님들이 음식 다 버리고 전 옥상으로 도망갔다고. 아이고 사고 치셨군요. 이렇게 재밌는 사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아,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선생님?
네.
네, 존 멜렌캠프입니다. Hot So Good.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현대문학에서 나온 마크 트웨인의 하클베리핀의 모험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 어렸을 때 정말 톰이나 허크처럼 말썽도 많이 피우고 장난도 많이 쳤다 이런 문자를 받고 있는데 우물정의 1045 5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네.
인터넷 반디로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슬아슬해가지고 이거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읽어보느라고.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동현님 유치원 때요. 일회용 라이터를 주워가지고 아파트 풀밭에 들어가 막 놀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곳이 아파트 도시가스 저장고였대. 큰일 날라고. 큰일 나요. 이거 다 정말 아파트 하나가 없어집니다.
최재학님도 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냥으로 모닥불 피운다고 집 옆에 1년치 군불 짓고 밥할 나무 쌓아두었는데 그만 그곳에 불을 지펴가지고 반 이상 타버렸어요. 김치 담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달려오고요. 전 장독대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불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다섯 살 때입니다. 오, 다섯 살 때부터.
저희 집도 불난 적 네.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남동생이 그 생일 케이크 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맨날 후 불, 켰다 불었다 켰다 불었다 재밌어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의자 위에다 놓고 초를 켰는데 그 의자가 천으로 된 거였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방 하나가 다 탔어요.
불놀이가 좋아요. 불놀이가 역시.
어머 선생님 최고. 방송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불놀이가 좋다니요. 가뜩이나.
지금 가을에 말라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자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97년 마크 트웨인이 죽었다는 사망설이 쫙 퍼지게 돼요. 네. 근데 그때 직접 매체에 글을 써서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엉뚱하지 않나요?
아 이분은 예. 대단히 재밌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나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다 내 친구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담배 끊는 것처럼 나한테 쉬운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천 번도 더 끊어봤거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허클베리 핀 이야기 속에.
네. 예, 마크 트웨인의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도 있대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이 매력적인 독설꾼 마크 트웨인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짧은 이야기들을 몇 개만 살짝 들춰볼까요?
마크 트웨인의 시 착하게 굴어라 착하게 굴어라. 이 시는 마크 트웨인이 1908년 버뮤다에서 만난 12살 소녀 마거릿 블랙머에게 보낸 것입니다. 착하게 굴어라 착하게 굴어라 언제나. 그리고 가끔은 똑똑하게 굴어라. 그러나 너무 착하게 굴지 말고 너무 똑똑하게 굴지도 말아라. 너무 지독하게 착하게 굴면 끔찍이 외로워지고 너무 똑똑하게 굴면 너보다 정신연령 낮은 사람들에게 꺾이고 쏘이고 밟히고 그 작자들은 더 지적인 사람을 보면 자기네들의 덜 떨어짐에 대한 기분 나쁜 거만함으로 여기는 게 원칙이고 똑똑해 보이는 태도나 그 비슷한 걸 보면 당장 불쾌해하고 그들이 정당하냐고? 그들은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진정한 시가 되기엔 행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말이야. 마크 트웨인. 이 글은 1875년 하트퍼드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도둑맞은 우산에 대한 공고. 화요일에 있었던 멋진 야구 시합에서 본인이 응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어린 소년이 본인 소유의 영국제 갈색 실크 우산을 가지고 떠나 다시 돌아오질 않았음. 파밍턴가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그 우산을 멀쩡한 상태로 가져오면 5달러를 내겠음. 그 소년을 생포해 오는 것은 원치 않으나 그의 유골에 대해서는 200달러를 내겠음. 사무엘 L. 클레멘스.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집에 도둑이 들어 한 차례 소동을 겪은 뒤에 쓴 것입니다. 제목은 다음에 찾아오는 도둑에게 알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에는 도금된 물건밖에 없습니다. 고양이 바구니 옆에 있는 모퉁이 너머의 응접실에 있는 노쇠 그릇 안에서 그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고양이 바구니를 가져가고 싶으면 고양이들은 노쇠 그릇 안에 집어넣으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방해되니까요. 고무제품들은 현관홀에 우산꽂이 옆에 있어요. 서랍장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걸 페르골라였나 뭐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은 나갈 때 문 좀 닫고 가세요.
네, 마크 트웨인의 이 유쾌하게 사는 법은 듣기만 해도 너무 즐겁죠?
네네.
예. 이렇게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렇게 유머, 뭐 재치 이것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만만히 볼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다른 한편으로 또 아주 냉철한 사회 비평가였다고도 하던데요.
맞아요. 네. 아까 우리 얘기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노예 제도에 대한 법, 그다음에 그 여성의 차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선각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그 이슈를 걸 수 있었던 이런 이제 그 깨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스탕달이 얘기하는 적과 흑, 그 독일의 괴테의 파우스트. 러시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비견할 만한 사람을 미국에서 찾아봐라. 네. 그런 미국인들은 이제 마크 트웨인을 얘기합니다.
멋진 작가입니다. 네. 자, 마크 트웨인 알면 알수록 점점 사람 마음을 막 끌어당기게 되죠. 아, 오늘의 퀴즈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고품격 퀴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허크와 흑인 노예 짐이 뗏목을 타고 이 강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겪는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1번 미주리강, 2번 미시시피강.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현대문학에서 나온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문자 받고 있는 주제가 또 있죠.
네.
나 정말 어렸을 때 이런 말썽도 많이 피워봤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말썽도 피우고 있고 우리 딸이 이렇게 사고치고 있고 막 이런 문자들 동심으로 돌아가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끝날 때까지 받을게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죽은 지 100년 전에는 자서전을 출판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래서 지난 2005년에 마크 트웨인 자서전이 출간됐는데 그때 엄청난 화제였죠.
그랬죠.
예. 네. 근데 후손이 없어가지고 그 수익이 모두 기념관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이건 웬 말인가요?
참 그 마크 트웨인의 운명이 아까 우리 그 참 그
파란만장하다고 그러셨어요.
파란만장하자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필명으로서 위대한 작가로서 생전에 이미 인정을 받기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네.
그 돈 번 돈을 가지고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또 망하기도 하고 뭐 가지가지 이제 그 스스로의 소설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인데 가족사가 네. 매우 불행해요. 우선 1남 3녀 중에서 3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1896년에 큰딸 수지가 뇌막염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904년에 아내 올리비아가 죽고 난 다음에 1909년에 딸 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죠. 네.
아이고.
그래서 둘째 딸 클라라가 남긴 손녀도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 마음 아픈 경험을 많이
그랬군요.
했었어요. 가족사에 대해서는요.
예. 네. 그럼 마크 트웨인 자서전에는 아이들과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909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딸 지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들어볼게요.
지인이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죽었을 때 불과 24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소소한 일들을 종이에 기록해 본 적이 있는가? 책 한 권이면 되겠는가? 두 권이면 되겠는가? 아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은 마음속에 홍수처럼 쏟아진다. 매일 항상 일어나던 일들이다. 늘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던 일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얼마나 거룩한지 모른다. 오늘 아침 7시 30분 방문 앞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혼잣말로 진이 또 말을 타고 우편물을 가지러 가나 보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KT가 들어와서는
내 침대맡에 서서 벌벌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진 아가씨가 돌아가셨어요.
단환이 심장을 관통할 때 어떤 느낌인지 이젠 알 것 같다. 아름답고 젊은 지은 화장실 바닥에 누운 채 헝겊에 덮여 있었다.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인은 간질 환자였다. 화장실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 의사가 왔지만 그의 노력으로도 그녀는 소생할 수 없었다. 13년 전 영국에서 아내와 내가 받았던 수지가 오늘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전보는 우리의 심장을 찔렀다. 13년 전에는 첫째 딸 수지를 잃었다. 5년 반 전에는 누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아내를 잃었다. 둘째 딸 클라라는 유럽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막내 딸 지인을 잃었다. 한때 너무도 풍요로웠던 내가 지금은 얼마나 가련한지. 이제 지는 저기 누워있고 나는 여기 앉아있다. 같은 지붕 밑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낯선 이가 되었다. 어젯밤 우리는 문 앞에서 저녁 작별 인사로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지는 저기 누워있고 나는 여기 앉아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막으려 바쁘게 그를 재촉하면서. 주변의 언덕으로 쏟아져 넘치는 햇살은 얼마나 눈이 부신지 마치 내 불행을 비웃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 정오. 어젯밤 나는 간간이 지네 방에 들어가서 시트를 들추고 평화로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오래전 굴속 같고 적막한 커다란 빌라에서 수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시트를 돌추고 지금 이 얼굴과 똑같이 생긴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마에 입을 맞추던 플로렌스에서의 가슴 찢어지던 밤이 생각났다. 어젯밤 나는 그때 보았던 이상하고 매혹적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았다. 갓 피어난 소녀의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 죽음의 인자한 손길에 의해 되살아나는 것을. 지인의 엄마가 죽어 누워있을 때에도 근심과 번민과 고통과 쇠약해져만 가던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서 모두 사라져버렸고 나는 긴 세월 전에 활짝 핀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듯 내가 찬미에 맞지 않던 그 모습을 바라보듯 아내를 바라보았다. 새벽 3시경 깊이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집안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멍해졌다. 무언가 영원히 잃어버려서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찾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진의 거실로 찾아갔다. 진은 옷장에 내게 줄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감춰두고 있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우아하고 커다란 지구이였다. 눈물 때문에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구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얼마나 기뻐할지 진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 도착한 우편물에는 진을 위한 사랑스러운 전원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진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오래되고 친근한 말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 진이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오늘 오후 진이 방에서 나왔다. 서재로 내려가자 그곳 관 속에 진이 누워있었다. 지난해 언니 클라라의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돼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은 채 처음 진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것은 진의 개였다고 한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다가와서는 뒷다리로 버티고 앞발을 올린 다음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가올 때처럼 조용히 돌아갔다고 한다. 걔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늦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진은 눈을 정말 좋아했다. 6시에 그 가여운 것을 운반하러 영구차가 도착했다. 영구차가 길을 지나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을 창문에서 지켜보았다. 진은 이제 내 삶에서 나가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2월 26일 오늘 아침 진의 개가 나를 보러 왔다. 이제부터 그 녀석은 내 방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이 아침 내내 이어지고 있다. 눈이 창대하고 웅장한 구름이 되어 사방에서 휘몰아친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마크 트웨인은 이 원고를 친구에게 주면서 이 원고가 내 자서전의 마지막 장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910년 4월 21일 마크 트웨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그냥 바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이 하클베리 핀에 대해서 하수구의 리얼리즘, 천박하고 지루한 농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이 책을 쓰레기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러나 이 책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자연성과 문학성 그리고 휴머니즘을 높이게 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제가 낭독을 하면서 이게 가슴이 살짝 뭉클해져가지고 제가 좀 울먹였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아픔이 참 많은 그런 작가였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자, 탐험하고 또 꿈꾸며 발견하라. 그 가슴 뛰는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또 하나의 젊음.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모건, 드디어 해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뉴욕시에서 소년들과 무대에 섰던 그 첫 번째 기회에 나는 이미 해낸 거라고 생각해.
헐리우드에서 피부색과 나이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존경을 받았던 배우 모건 프리먼. 하지만 그에게는 30년에 가까운 무명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쪽고릿 바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생계를 위해서 온갖 잡일을 전전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는 28살에 그의 첫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58세의 나이에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무대에 작은 역할로 섰을 때, 그때 이미 나는 해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역할이 작아서 혹시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젊음의 시절에 작은 역할이란 없습니다. 꿈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이미 당신은 해낸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 사진 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플 립스, 현대문학에서 허클베리핀의 모험,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2인 입장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의 배경이 된 강은
미시시피 강이었죠?
예, 미시시피 강이 정답이었습니다. 반디의 최재학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2040님, 그리고 2837님 세 분 축하드리고요.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순서 여기까지이고요. 낭독해 주신 우리 북나레이터 백운철님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청취자로 함께해 주신 재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못하셔서 좀 아쉬우셨죠?
네, 다음 기회에 또 초대해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끝곡 글로리아 에스테반의 Anything for You 들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